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흔히 이민자의 나라 이렇게 부르죠. 다양한 인종이 모이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종 간 갈등, 특히 소수 인종의 인권은 개선과 퇴보를 거듭하면서 종종 화두에 오르죠. 미국 내 성소수자 관련 문제는 어떨까요? 어느 나라든 이 성소수자들의 문제는 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터부시하면서 개인과 시민단체들 간의 논란으로만 존재하다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공론화되고 이에 대한 운동이 벌어지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정치 문제로 이어집니다. 미국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나라 전체의 화두가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때부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고 갈등이 심한 이슈 중 하나가 성소수자 LGBT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내 가족 얘기가 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례는 아주 많을 텐데요. 그 많은 실제 사연들 가운데 한 이야기가 미국의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로 다뤄져 화제입니다. 미국 월트 디즈니의 자회사인 픽사 스튜디오가 이 성소수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단편 애니메이션 아웃을 출시했습니다. 이 아웃은요, 남성 동성애자의 커밍아웃,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를 소재로 다뤘는데요. 이 9분짜리 만화입니다. 자, 이 소식의 화제인 이유는요, 디즈니의 영화나 만화에 이 성소수자 인물이 등장하긴 해왔지만 내용의 주제가 된 이 게이를 전면에 내세운 만화영화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방영된 이 만화영화를 저도 봤는데요, 이 동성연애를 하는 성인 남성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개와 고양이의 마법에 빼걸리면서 부모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사랑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자신 있게 커밍아웃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방영된 후에 그동안 디즈니사의 영화에 성소수자 인물이 나오는 것을 문제 삼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 진영과 학부모 단체들은 디즈니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5월 마지막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쥐들의 공격.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미 전역의 식당들이 한동안 문을 닫으면서 식당 음식을 그리워하는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뉴욕타임스의 기사 첫 줄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식당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바로 밤손님, 쥐였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의 최신 경고문을 보도했는데요. 공격적인 쥐를 조심하라, 서로 잡아먹는 굶주린 쥐 등의 문구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CDC의 경고문을 보면은요, 일부 관할지에서는 설치류가 새로운 식품 공급원을 검색함에 따라 설치류 활동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환경건강과 설치류 관리 프로그램은 설치류와 관련된 서비스 요청이 증가하고 비정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설치류 행동에 대한 보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게시하면서 거주자와 사업자에게 설치류 존재를 유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제거하도록 조언하고 예방조치에는 기업과 개인주택의 문단 속을 잘하고 쓰레기통을 꼭 닫을 것이며 마당에 이 애완동물이나 새를 위한 먹이 등을 남겨놓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올리언스주에서는 이 쥐떼가 먹이를 찾아 빈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관광 안내자인 한 남성은 이달 초 뉴올리언스 법원가에서 30여 마리의 쥐가 길 한복판에서 뭔가를 먹고 있었다라고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시카고에도 쥐들이 주택에 출몰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뉴욕에는 쥐들이 서로 잡아먹거나 새끼를 잡아먹고 있다는 보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국 유학. 코로나 여파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문을 여는 학교도 있지만 학교가 문을 열어도 돌아오지 않을 학생들이 많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기숙사도 폐쇄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간 유학생들 가운데 가을학기 등록을 포기한다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 학교 측 손실 규모가 예상되는데요. 무려 4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교육자협회는 4월 7일에서 14일 미국에 기반한 국제교육기관과 조직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346개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협회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가 여행 제한, 비자 발급 지연, 경제 불확실성 등을 초래해 국제교육 분야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입법으로 국제교육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해외 유학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10억 달러 손실을 봤는데요. 신학기가 시작하는 가을이 오면 국제 유학생 등록이 줄어 추가로 30억 달러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학교들이 가을학기 개강을 두고 각기 다른 일정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대학에서부터 이전처럼 정상화될 것이라며 풋볼 시합이나 남학생과 여학생 사교 모임 행사도 진행될 거라는 학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시간 대학이 올 가을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1년간 유지할 것 같다고 밝혔다고 보도했고요. 노터데임 대학교의 경우 가을 학기를 일찍 시작한 뒤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추수감사절 때 학생들이 집으로 가게 한 뒤 나머지 학기는 가상수업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엘라베마주 어번대학은 최근 풋볼 경기를 포함해 정상적인 가을학기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해도 된다고 신입생들에게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자, 이번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첫 번째 기사는요.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통해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문재인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서울 김한용 기자의 기사입니다.
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좀처럼 쓰지 않았던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이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 이어서 5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는데요. 북한이 군사 도발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확대회의에서 북한이 직접 미국을 겨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과 오는 11월 대선 준비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당 중앙군사위 발표가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 결정을 반복한 수준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아주 심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혜실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 관련해서는 작년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바가 있으며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통일부는 실제로요, 지난 26일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개정안은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신고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산가족이 북한 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으로 만났을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서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인이나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북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더라도 이번 확대회의에서 나온 내용의 어떤 결을 보면은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기의 결과는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지만요. 문재인 정부의 교류 확대 정책에 다시 한번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당 중앙군사위 발표가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로 이어지기 전까지 현재의 미북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요. 문재인 정부의 협력 지향적인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북 관계가 현재 수준의 교착 상태를 지속할 경우에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으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사도 앞선 북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관련 기사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북한의 최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핵 역량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지난해 당 전원회의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김칸이 기자입니다.
네.
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회의는 핵 역량 개발 계획을 밝힌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이번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3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했던 연설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요.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건가요?
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번 회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백톨 교수는요, 북한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확대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뭐랄까요?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떤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유예파괴 가능성과 새로운 전략 무기를 예고했던 것 이상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도 북한 당국이 국가 이익을 챙길 것임을 강조하는 대내용 메시지의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내용 메시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대내용 메시지라고 하면요. 이번 회의는 상당 부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생각되며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관련해 북한이 대비되어 있고 강하고 결연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인원전 특보는 또 북한이 직면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가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전문가의 분석도 알아볼까요?
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회의는 북한의 힘과 그리고 지속적 경계심을 강조하는 대내용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향후 몇 달간 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확대 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군 인사들의 진급 발표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분석도 있겠죠.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군 인사들의 진급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군 인사들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북한은 강하며 그리고 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군 인사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포병 전략 무력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도 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 해군 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박정천 군 참모 총장이 사성 장군으로 승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군 차수가 된 것은 한국을 겨냥한 재래식 포병 억제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최근 발생한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 유엔사가 한국과 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유엔 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 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 당시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북한군과 그리고 한국군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북한이 먼저 총격을 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인 것은 쉽게 납득이 가는데요. 한국 측이 위반했다는 게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에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요.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 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군사정전협정 1조 6항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사 발표는 이전에 한국이 밝힌 판단과는 좀 다른 것 같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총격 사건 당시에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 정보 등을 고려해서 북한군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유엔사는 이번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한국과 유엔사의 발표에서 다른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유엔사는 북한군의 화기에 대해서도요. 한국군이 중화기로 분류되는 고사총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소형 화기로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다른 부분입니다.
네, 유엔사의 이런 발표에 대한 한국 측 반응 살펴봐야 되겠죠.
네,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 조사 결과가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됐다면서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요. 북한 측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리 현장 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면서 당시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기사 알아보도록 하죠.
네, 다음 기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북 대화를 촉구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서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김영교 기자의 기사입니다.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 정세 완화와 그리고 비핵화에 적극적인 조처를 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완화 방침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면서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어렵게 얻은 대화의 성과를 낭비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를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실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를 바라보는 미국 전직 관리들의 시각은 어떤 건가요?
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제한을 받아들일 진지한 용의가 없는 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와 관련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추구하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착 상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까?
네, 아이논 전 특보는 미국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왔지만 북한의 실무급 회담을 피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임할 의지가 없었다면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전직 관리의 분석 어떻습니까?
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처관 보도 미국이 제재 완화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비어 전 부처관 보는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며 북한은 여전히 그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 스스로도 이행에 합의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 보는 또 미국과 중국은 늘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자, 오늘은 20대 청년 저스틴 김 씨의 사연 준비했습니다. 2018년에 만나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연 로체스터 청년 들어보시죠. 미 동북부 뉴욕주 로체스터 시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 맨하튼에서 북서쪽으로 550km, 자동차로 5시간 거리에 위치합니다. 도시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은 백인이거나 흑인이고 한두 명이 남미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동양인 순으로 동양 사람의 인구가 가장 적은 걸로 미국 인구 통계국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체스터 시민들은 도시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대학교가 많다고 말하는데요. 로체스터 공과대학, 로체스터 대학교 등 4개의 4년제 대학교와 단과대학까지 포함하면 총 16개의 대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몬로 단과대학교는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학생 수가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비교적 많고 규모도 비교적 큰데요. 오늘의 주인공 저스틴 김 씨. 지난 2009년 난민 지위를 받고 중국에서 미국에 입국한 저스틴 김 씨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몬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복도마다 교실마다 학생들로 붐빕니다. 저스틴 씨도 지질학 수업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서 있는데요. 내일 있을 시험을 앞두고 강의실 복도에 전시된 광물들을 찬찬히 살피고 있습니다.
석회 뭐 그런 거 돌 질에 대한 거 이렇게 알아보는 건데 무슨 질이고 어떤 거고 예. 어디입니다. 무슨
보석 같네요.
맞아요. 진짜요.
보석이 뭐 돌이지 뭐.
그렇죠.
이 돌 보고 이게 무슨 돌이다라고 알아요?
대체로 알아요. 내일 시험에 있는 거거나 이런 현재 같은 건 이렇게 이름 써 있잖아요. 뭐 알리벤 뭐 험블렌 내일 그런 거 없거든요.
작게는 콩알만한 크기의 돌부터 크게는 벽돌만한 돌들이 주르륵 전시돼 있는데요.
소금이죠. 대단. 팔자가 소금자고요. 라이스에 비해 칼슘 그런 게 엄청 짜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학명이지만 하얗게 생긴 광물은 소금이었고 작고 노란 광물도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저스틴 김씨.
그 안시성 그 전투대가 무슨 그 막 피하잖아요. 그런 거 피해가지고 걔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 싸우고 그 불피하면 그 사람이 그 냄새 맡으면 그 독취 되잖아요. 아,
Surfer. 예. 유황.
아유 맞아요 유황이.
유황.
예예. 조선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저기 세 개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뭐 하는지 뭐 왜 그게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 아버지만 그러더라고요. 저 다치지 말라고.
지질학 공부가 재미있는 저스틴 씨. 어릴 적 북한에서의 경험이 다른 학생들보다 이 수업이 실감나는 이유일까요?
원래 이런 돌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조선시대 이런 거 돌 계속 만지작거렸거든요. 신기해가지고. 조선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산에 가면 그 돌밭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산에 가면 약속 캐는 겸, 예. 약속 캐면서 예. 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 강에만 보면 강에 여러 가지 돌들이 많거든요. 그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지역에는 뭐 이런 돌도 있고, 뭐 어떤 지역에는 이런 돌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고향에서 봅니다. 저스틴 씨는 어릴 때부터 들과 산, 강변을 누비고 살았습니다. 8살 코흘리게 시절부터 탈북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놀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봄에는 개구리 잡고 여름에는 약초 파고 그다음에 사철 계속 무슨 그 동하고 알루미늄 그거 모아서 팔았거든요. 동 얻거나 그때 북한 돈으로 그 한 쌀 한 3kg 값 정도 됐거든요. 펄 한 킬로당 동 한 킬로에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그냥 한 키로에 한 쌀 한 그릇 한 키로 한 키로 반 정도. 네, 제일 많이 주는 게 알루미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또 가을 개구리 잡고 개구리 기름 그걸 이렇게 그건 진짜 그 뭐란가 마약보다 제일 비싼 게 개구리 기름이거든요. 진짜 금값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8살 때부터 개구리를 잡고 10살부터 꿩을 잡았다는 소년.
그래서 개구리 먹어서 그럴까? 건강은 해요. 그 사람들이. 개구리 먹어서 그럴지 아니면 꿩 먹어서 그럴지.
10대 소년이 되어 힘을 좀 쓰기 시작한 때부터는 한 번에 20kg씩 감자를 훔쳐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면 어머니는 감자를 전분을 내어 팔았습니다. 감자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북한 청년. 멀리 밤이 지나고 감자를 훔친 것을 친구가 고발해 어린 나이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돈벌이를 한 세월이 지금까지 20년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저스틴 김 씨. 스스로 셈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북한의 소학교에서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저스틴 씨에게 영어 공부를 하며 대학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지질학 수업을 듣고 있는 저스틴 씨. 실험과 이론을 병행하는 수업인데 오늘은 이론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교수님은 지난 시간에 끝내지 못한 화산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30여 명의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고 저스틴 씨는 맨 앞줄에 앉아 뭔가 열심히 적습니다.
예,
노트를 많이 했네요.
예, 예. 뭐 시험을 쓸 때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조선에서 뭐 사실 이런 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나잖아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게 가니까 시험 하기 전에 이게 다시 이거 쭉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됐구나 뭐 그러면 이런 암송하기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 좀 받아 적는 거예요.
그나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나와요. 그럼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도.
동영상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스틴 씨는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남학생과 함께 자료실로 이동합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테이블에 3355 모여 앉았고 여러 가지 도구가 놓여 있습니다. 저스틴은 친구와 함께 돌이 담긴 상자를 꺼내 책상에 앉았는데요. 공부한 내용이 맞는지 서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돌들을 만져도 보고 유리에 긁어도 보는 등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0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대.
헨리 캐보트 루찌 의원은 파리 강화 조약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과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제 의원은 조약을 반대한다면 미국이 외교정책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엘버트 베버리지 상원 의원도 조약에 찬성했습니다. 베버리지 의원은 태평양은 앞으로 강대국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거라면서 태평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차지하는 강대국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버리지 의원은 미국이 필리핀을 확보한다면 그 강대국은 합중국이 될 것이고요. 미 합중국의 힘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상원의원은 파리 강화 조약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호어 의원은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한다면 자유를 존중하며 과거 미국이 걸어왔던 길에서 아주 위험하게 이탈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어 의원은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점은 자유의 전통이라고 강조하면서 필리핀을 점령한다면 미국은 이런 전통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어 의원은 이런 행위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정부는 국민이 용인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헌법과 독립선언서에 포함된 이념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드는 문제를 두고 미국 내에서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상원의 표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반대파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과 국민 정서에 따라 이 조약이 충분히 부결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표결 전에 몇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자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원래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브라이언 의원이 갑자기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이 조약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차기 대통령 선거 때문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의원은 1900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해도 결국 미국에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고 골치 아픈 존재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공화당에 씌울 수 있게 되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해질 거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브라이언 의원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나중에 민주당은 필리핀을 다시 독립시켜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표결을 며칠 앞두고 브라이언 의원은 상원에서 17명의 민주당과 인민당원들이 이 조약에 찬성표를 던지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필리핀을 식민지로 하는 문제를 두고 상원에서 표결이 있기 이틀 전 필리핀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상원의 비준을 기다리지 않고 마닐라의 미 군정청에 필리핀 전역으로 통제권을 확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필리핀 저항군 지도자인 에밀리오 아기날도는 미국에 저항하며 싸울 태세를 갖췄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표결이 예정됐던 이틀 전 3만여 명의 반군들이 마닐라 일원에서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60여 명의 미군이 사망하고요. 27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필리핀 저항군의 피해는 이보다 더 컸습니다. 필리핀 저항군의 공격 소식은 필리핀에 대한 일부 상원 의원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조약에 반대하던 상원 의원들조차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종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스타 신문의 기사에 동조하게 됐습니다.
84명의 상원 의원들이 이 조약 표결에 참가했습니다. 조약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인 56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한 사람씩 투표했습니다. 이어서 개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개표 결과 57명이 찬성하고 27명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조약은 승인됐고 필리핀은 미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단 기간에 끝난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전투는 약 3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전쟁은 미국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미국을 세계 열강의 대열에 올려놨습니다.
미국은 파리 강화 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부터 몇몇 도시들을 넘겨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리핀을 차지한 거였습니다. 이때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해외에 영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필리핀이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한 다음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필리핀의 자치를 준비하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이끄는 필리핀 민족주의 단체는 미국의 통치를 거부하고 필리핀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아기날도는 미국 점령군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저항은 19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영웅으로 떠올랐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뉴욕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하원 의원을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정했고 전 부통령인 아들라이 스티븐슨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후보는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데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새로운 단체인 반제국주의 연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제국주의 연맹은 미국의 지도적인 정치인과 경제인, 작가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부통령 후보인 시어도 루즈벨트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라디오 매거든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하버드대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0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BOE 방송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설립자들의 교육 신념이 어떻게 각 대학들에 반영돼서 오늘날 부강한 나라 이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인 하버드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라는 건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학교라는 건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하버드대학교는 1776년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140여 년 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하버드대학교를 알려면 미국의 이민 역사를 아는 게 좀 필요한데요. 초기 이민자들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난 1620년에 매사추세츠 보스턴 플리머스라는 마을에 도착한 2차 이민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미국 역사의 판도를 바꾼 이민자 그룹인데요. 이들은 플리머스에 정착한 후에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 정착한 지 16년이 지난 1636년에 이 대표 자치기관이었던 매사추세츠 연안식민지 자치관할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인준하고요. 이름을 새로운 대학교 뉴 칼리지라고 짓습니다. 대망의 첫 수업은 그로부터 2년 뒤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2세들의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1회 교육 규모에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초 가옥 한 채에서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이 자리가 오늘날 하버드대학교 중심지이며 모든 하버드인들의 심장부인 하버드 야드입니다. 나다니엘 이튼이라고 하시는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9명의 학생들이 모여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하버드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네, 초기 이주민들은 이 학교를 뉴 칼리지, 그냥 새로운 대학교라고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이 하버드대학교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갖게 될 걸까요? 손승호 씨의 도움말 계속 들어보시죠.
네, 정착민 그 청교도 중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목회를 하시던 존 하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638년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소장하고 계셨던 400여 권의 장서 모두와 재산 절반을 신대륙당의 개교한 뉴 칼리지에 기증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매사추세츠 자치관할위원회는 그의 유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듬해인 1639년 그동안 그냥 사용했던 칼리지라는 이름을 하버드 칼리지로 개명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대학교 이름은 바로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소재한 케임브리지시는 1630년에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마을입니다. 하지만 새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이 상당수가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638년 케임브리지로 이름이 바뀐 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요, 17년 기준으로 11만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사추세츠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버드대학교 학부가 있고요. 그 학부에는 하버드대학교 내 여자대학이 있었어요. 훗날 하버드대학교와 남녀공학을 합동해서 지금은 전문기관이 된 래드클리프 연구소, 인문대학원, 디자인대학, 신학대학, 법과대학, 행정대학, 그리고 교육대학들이 직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찰스 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히 세계 최고의 교육대시라고 할 수 있죠.
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이 하버드대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소개받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또 교육을 해오면서 제가 상담하는 대학들은 거의 방문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하버드 스쿨에 들어서게 되면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이 1763년에 세워진 불금족들의 홀리스 홀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 대륙권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푼대가 바로 숙박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메인 라이브러리입니다. 단일 도서관 서재의 선반 길이만도 50마일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선반 위에 놓여진 책들도 300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서관의 규모가 워낙에 거대하고 웅장하다 보니까 자칫 미로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침판이나 위치를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이 호루라기 같은 걸 다 지참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버드대학교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버드대학교는 학위를 수여하는 12개의 학문기관과 연구기관인 레드클리프 고등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인 하버드칼리지와 일반대학원, 평생교육원, 그리고 법학, 신학, 의학, 교육, 행정 등의 전문대학원이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1909년부터 1933년 기간 동안 하버드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던 로렌스 로웰 총장 때부터 하버드대학교 학부의 교육과정은 순수학문을 강조하며 또 과학교육에 치중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순수학문을 반드시 터득하면서 전공학문을 이수하는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도는 21세기인 오늘까지 학부생들이 전공계열별로 나뉘어서 공부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모든 신입생은 전통에 따라서 입학하자마자 전원 하버드 야드를 중심으로 있는 기숙사에 배치돼서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2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하우스라고 부르는 13동의 기숙사에 배치되는데요. 각 하우스에는 기숙사 관장, 또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는 교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식당, 도서관, 체육관, 사교장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는 학생들의 재정보조와 관련해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란 게 뭔지 선승호 씨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측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 학생들이 학비를 낼 만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지원자의 학문적인 성취도와 기타 재능만 입학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들이 신입생들의 지원 서류를 심사하는 입학심사처와 재정사무처가 함께 있어서 학생들의 재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꼭 심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교들은 재정적인 부분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손승호 씨는 하버드대학교의 니드 블라인드 정책에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버드대학교의 니드 블라인드 정책의 특징이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내국인 지원자와 똑같은 기준과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원 학생이 하버드대학교의 합격이 최종 결정된 후 그 학생의 가정에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이유 불문하고 대학교 측 모든 재반 경비를 수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한피로 학생의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비행기표도 보태준다는 말이 됩니다.
네, 하버드대학교가 이렇게 좋은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건 학생들은 학문에서 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도 많다고 믿기 때문에 이 지원 학생의 가정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재학생 군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